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미국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공유하고 또 안보리 조치를 포함하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좀 저희를 포함해서 안보리의 주요 이사국들도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군사적 제재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취임사, 한국 고위 외교 관리들의 발언 등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스가 됐던 주요 발언들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한반도에서 전해진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취임사에서 나타난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 이렇게 이제 역설을 했습니다. 또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지난 1일 행한 그 3.1절 그 기념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 북한과 향후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인다면 남한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거운동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그 북한에 대한 그 언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박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주요 키워드, 핵심 단어로는 북한의 핵, 그리고 안보, 그리고 대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당선인 시절이나 그리고 또 취임한 직후에도 이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튼튼한 안보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과 안보가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같다고 보기도 또 어렵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소 달리 북한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은 이 3.1절 축사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간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핵 포기를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후에 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수석으로 한 미국 대표단을 면담하지 않았습니까? 이 취임 다음 날 미국 특사단을 만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 그 19개 나라의 정상급 인사와 축하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네.
전날에는 그러니까 취임식 날이죠. 취임식 당일에는 6개 나라 외교 사절들과도 만났는데요. 중국의 류엔등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미국 특사단과의 만남도 이런 그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그 취임을 한 후에 미국 특사단을 한번 만나서 서로의 어떤 그 동맹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그 도발에 강력하게 그 대응하겠다는 이런 그 입장을 양쪽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어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언론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발표에서도 역시 뭐 어떤 구체적인 뭐 합의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양국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도닐런 보좌관 면담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 이 도닐런 보좌관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두 나라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뭐 5월에서 6월 정도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미한 동맹관계는 여전히 뭐 굳건히 유지되리라고 믿어지지만요. 그래도 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그 해결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진행자께서 해결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해결 과제라기보다는 양측 간에 늘 존재하는 말하자면 현안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희 VOA 방송이 이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의 견해는 역시 대북 정책 공조 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일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현재의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 이 세 가지가 주요 과제이자 현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최우선 과제는 현재 상황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높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이 대북정책 공조가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 전시작전 통제권도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모두 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은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톰 더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이 한미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동맹 관계를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체로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에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이고요. 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 관계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그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현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네.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박근혜 정부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과연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1기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펼칠지 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지금 당장 어떤 그 당면 과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아직 그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조용하게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기를 좀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 북한 측은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한 이후에 한 달여 지나서 이 4월 달에 반응을 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이 북한은 4월 달에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내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든 또 취임 직후에든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언급들을 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나오고 또 조치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것들을 좀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유엔 안보리 얘기를 좀 해보죠.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 조치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면서
네.
안보리 내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온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이 다소 주춤한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가 지난 28일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지지하며 북한 핵에 대한 반대 견해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보리의 대응 수위에 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과는 그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거듭해서 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이 기자가 이 화춘잉 대변인의 네. 논평을 통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상에서 중국 측이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저희 VOA 기자가 이 유엔 안보리의 회의에 협상에 늘 참여하고 있는 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 측의 적절한 대응, 적절한 조치와는 분명히 대비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이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온 그 또 하나 흥미있는 뉴스는 이제 미국의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만 일행의 방북인데요. 이 방북을 누가 뭐 때문에 주선을 했습니까? 애당초에.
네, 데니스 로드만 씨는 한때 그 미 프로농구 연맹 그 NBA에서 이름을 날렸던 전직 그 농구 선수입니다. 현역 선수 시절에 다소 그 도의 지나친 행동과 그 말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네.
미국의 스포츠 유명인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을 끄는 일이고
네.
CNN 방송을 비롯해서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데니스 로드만의 그 방북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김정은 비서도 그 미국과 북한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런 뉴스가 나온 시점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현재 북한은 지난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연이은 핵실험으로 그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드먼 씨를 초청해서 언론에 관심을 끄는데 혹시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사실 이번 방북을 누가 또 어떤 그 배경에서 그 주선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무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국무부는 지난번 그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대사 구글사의 슈밋 회장이 방북했을 때와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 직후에 정치적인 그 관점에서 두 사람이 방북을 한 것이라면 이 스포츠인들이 가서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특별히 입장이 없다. 이게 국무부의 논평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미북 관계가 과거에 그 중국과 미국이 이제 외교를 튼 그 핑퐁 외교 같은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그 얘기도 해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어떤 그 확실한 예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런 가능성이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미국과 북한이 현재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긴장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치적인 분야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어떤 물꼬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네. 이 로드만이 북한에 가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그 비서를 만나가지고 농구 경기를 같이 관람을 하고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니었나요? 또 부인까지 같이 그 이설주 같이 자리를 하고 그래서 그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반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연일 회담을 가졌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한을 넘긴 건데요. 이 앞으로 무엇이 얼마나 자동 삭감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은 2011년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합의에는요, 2013년 1월부터 1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1조 2천억 달러를 삭감하는 것으로 네. 정부 예산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년에 1,200억 달러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인데요. 이 올해의 경우 올해 3월부터 9월 말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요, 이 850억 달러의 정부 예산 지출 감축은 국방 분야에서 절반 그리고 일반 분야에서 절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약 450억 달러 국방 분야의 경우 450억 달러의 예산이 감축되게 됐습니다.
네. 예산이 굉장히 그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삭감을 하자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효력을 계속 미뤄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 기자가 잠깐 설명한 대로 네. 2011년에 그 통과된 법에 따르면 2013년 1월에 바로 사실은 그 자동 삭감이 되도록 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그 합의를 못하면 2013년 1월부터 자동 삭감이 들어가도록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 바로 전에 그 의회가 한 번 더 그 시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 연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3월 1일이라는 새로운 시한이 이제 나온 건데요. 결국 두 번째 나온 시한도 이제 합의가 또 불발되는 바람에 지키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되게 됐습니다.
네.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으니까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은 이제 좋은 뜻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시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처 그 장관들이 그 연일 그 언론에 나와서 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될 경우에 예상되는 그 파급 효과,
네.
특히 그 미 국민들이 안게 되는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을 집중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공항의 그 보안 요원이 그 줄면서 보안 검사가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그러다가 다음 비행기를 놓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학교에서는 그 저소득층이나 장애 학생들에게 그 제공되는 그 각종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 이민 세관 단속국이죠, 그 이민 당국인데 주로 그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을 불법으로 그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는 그런 당국입니다. 그 이민 당국이 예산을 그 줄이는 차원에서 구금 중이던 그 불법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한 수백 명을 그 석방을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예. 네, 미국의 예산은 참 어려움이 많아서 한때는 통과가 안 돼서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그 때도 있었고 그래서 대단히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거처럼 국민들이 좀 덜 긴장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올해 말에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재정 절벽이라는 게 있었죠.
네.
이때 당시에도 정부의 예산 감축 그리고 그 세금 인상 세율 인상이었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여야 정치권이 대립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31일 지난해 12월 31일 자정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미국민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체로 미국의 언론들이 지적하는 바는 예산 자동 삭감은 그 여파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동 삭감 협상과 더불어서 이 3월 말이면은 또다시 정부 예산의 그 효력이 다하면서 그 또다시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상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자동 삭감 시퀘스터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만이 자동 삭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뉴스를 읽고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주말에 미국의 한 일간지는 시퀘스터는 도착하고 의회는 출구를 향해서 간다 이런 그 제목의 큰 기사를 실었는데 이 시퀘스터의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퀘스터라는 것은 그 어떤 일을 하다가 일시 중단을 하게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퀘스터라는 말이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2011년에 시퀘스터 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중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 거죠.
네. 이제 결국 그런 그 위기를 막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백악관은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예, 백악관의 입장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이 백악관은 이 시퀘스터가 시행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미국의 경제가 현재 회복세에 있는데 이 경제 회복세가 다시 문제가 생기고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상당한 숫자의 일자리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200만 가까운 그런 일자리 손실이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시퀘스터가 절반의 예산 감축은 국방 예산에서 이루어지게 된 만큼 이 군의 대비 태세에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이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공화당 측을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버지니아주의 군수기지죠. 군수산업이 굉장히 그 번성해 있는 뉴포트 뉴스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서는 미국의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그러한 조선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고용돼 있는 관련 인력 민간인들만 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그 시퀘스터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이 정치권을 좀 압박을 가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상당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 공화당도 시퀘스터를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 견해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 있어서는 이 백악관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증세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고요. 또 공화당 내 그 과거 티파티로 알려져 있었죠. 이 특히 오른쪽에 있는 우파 성향의 일부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이 불여불급한 예산을 크게 줄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시퀘스터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시퀘스터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 감축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17조 달러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미국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이 계속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마감일을 넘기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 계속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베이너 그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이 그 이번 주부터 공화당이 그 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이 그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네. 사실 그 자동삭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정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그 미 국민의 그 지지 여론을 등에 업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은 좀 예측 불허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곳곳에서 여러 그 공적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공화당 또 민주당 상당한 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은 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이번에 이 문제는 과거의 그 예산 문제보다는 조금 그 사람들이 걱정을 좀 덜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 워싱턴 주변에는 이제 국방 관련 그 기업체들이 많고 거기에는 한인들이 그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손님이 아주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이제 바로 예산 자동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국방 관련 그 종사자들이 이제 휴가를 그 임금이 없이 휴가를 가거나 그래서 잔뜩 긴장해서 이제 그런 그 점심 사 먹는 것도 조심해서 이제 손님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국민 생활에 그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다음은 이란 핵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P5 플러스 1 이런 그 제목으로 그 이란 핵 협상이 최근에 재개가 됐는데요. 최근에 열린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방금 진행자께서 P5 플러스 1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흔히 서방에서는 P5 플러스 1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P5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다섯 나라와 플러스 원 독일입니다. 이렇게 서방 여섯 개국과 이란의 협상을 P5-1 협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 협상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P5 플러스 1의 협상이 늘 그랬듯이 이 다음 회담 일정을 잡는 수준이 거의 결과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3월 중순에 터키에서 실무 기술 회의를 연다. 그리고 4월에는 다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한다. 이런 정도가 합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방 측이 이란 측에 다소 기존과는 다소 양보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고요. 이란 측도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안이다라면서 검토 의사를 밝힌 점입니다. 이 서방 측이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이 그동안에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관심사인 이 포르도의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서 이 핵시설을 폐쇄하라는 그동안의 요구에서 다소 물러나서 이 가동을 중단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재 일부를 완화하겠다. 그것은 원유 수출은 아니고요. 금이나 귀금속 등의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그 서방 측의 제안이었던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네.
서방 측이 제안한 것 중에 또 하나의 그 내용이 상당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20%의 그 농축 우라늄 수준을 그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 20%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20% 정도 되면 무기급으로 얼마든지 그 전용이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방 측이 20% 아래로 그러니까 무기급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그 수준으로 농축만 허용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왔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됩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이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사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이란, 북한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이란이 특별히 핵 개발에서 의혹을 사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란의 그 핵 개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나탄즈 핵시설과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아, 이 포르도의 핵시설은 아, 조금 전에 이 기자가 아, 말한 대로 20% 우라늄을 주로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네. 반면에 나탄즈의 시설은 5% 우라늄 아, 제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관심은 이 포르도 핵시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도 핵시설은 아, 거의 그 핵무기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핵시설이기 때문에 이 이란 이 핵시설 핵개발과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이 미국 등 서방권 또 IAEA 측의 입장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란의 또 반대 주장은 뭡니까?
먼저 이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이란은 그 줄곧 지금까지 그 핵 무기 개발 의혹을 사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핵 개발 권리를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하 핵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프로그램들을 의혹 없이 말끔히 공개를 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 그리고 이란 핵 개발을 놓고 계속되는 이 줄다리기 등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